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데이지 여사. 70세가 넘은 나이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고용해준 흑인 운전사 후크. 후크는 깐깐한 그녀의 모든 요구에도 넉살 좋게 웃으며 대하죠. 거의 25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데이지와 후크. 치매에 걸린 데이지는 후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크,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의 영화 데이지 여사를 태우고 다니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입니다. 이 영화는 연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꼬장꼬장하고 완고한 노부인과 흑인 운전사와의 교류를 통해 인종 문제와 노인 문제를 가볍고 은은하게 다룬 미국 희극 영화입니다. 모건 프리먼과 제시카 텐디, 댄 에크로이드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지금 만나봅니다. 1948년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올해 72세인 데이지는 전직 교사 출신의 유태인으로 매우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매사에 엄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아들조차 그녀를 힘겨워하죠. 어느 날 데이지는 장을 보러 간다고 운전을 하다가 기어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냅니다. 노령에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 아들 블리는 어머니를 위해 흑인 운전사 호크를 고용하는데요. 하지만 데이지는 아들의 호의를 끝까지 거절하며 집에 와 있는 호크에게 눈길도 주지 않죠. 호크는 이런 데이지를 친절하고 공손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그녀를 차에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던 데이지는 끝내 호크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 부엌 선반에 있던 연어 통조림 한 통이 없어진 걸 발견한 거죠. 호크가 그걸 훔쳤다고 생각한 데이지는 그를 내쫓기 위해 아침 일찍 아들 블리를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런데 때마침 출근을 한 호크가 데이지가 준 통조림 유통기한이 지나서 대신 연어 통조림을 먹었다면서 새로 사온 통조림을 선반에 갖다 놓습니다. 데이지의 생각이 빗나간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데이지는 호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호크와 함께 남편의 묘지를 돌보던 데이지는 그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직 교사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데이지는 그에게 책을 선물하는데요. 성별과 나이, 인종, 종교, 신분이 다른 데이지와 호크는 친구가 돼가고 처음에는 주인과 직원으로 만났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됐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치매에 걸린 데이지는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호크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와 호크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크는 틈날 때마다 데이지를 찾아가 데이지의 말동무를 해주는데요. 데이지는 가끔씩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아들보다 생애 마지막 길에 동반자가 돼주는 호크에게 더 강한 신뢰를 보냅니다. 호크가 데이지에게 파이를 떠먹여주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수록곡 중에서 한스 짐머가 작곡하고 연주한 드라이빙, 운전이었습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알프레드 유리의 동명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지방을 배경으로 보잘것없지만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나가려는 흑인 운전사의 눈을 통해 부유하고 고집센 노부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잔잔한 감동에 음악도 한 몫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음악은 드보르자크의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붙이는 노래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달에게 붙이는 노래는 오페라 1막에서 왕자를 사랑하는 루살카가 달을 바라보며 부르는 아리아인데요. 신비로운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에서 루살카는 달에게 소원을 빌죠. 사랑하는 왕자에게 자기 마음을 전해달라고요. 달에게 붙이는 노래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통하는데요. 호크에 대한 의심이 거친 후 데이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갖죠. 화사한 봄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 어느 봄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잎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이고 데이지는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라디오에서는 달에게 붙이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창밖의 전원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습니다. 살면서 이처럼 완벽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찰나적 행복. 루살카는 꿈처럼 달콤하고 몽롱한 목소리로 인생의 황혼을 맞은 데이지에게 완벽한 말년의 환상을 선물합니다. 지금 낭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Song to the Moon,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달에게 붙이는 노래,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수록곡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훌륭한 각본과 탄탄한 연출, 잔잔히 흐르는 한스 짐머의 음악은 이 영화를 살리는 원동력이죠. 1980년 영화 파괴자 모렌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호주 출신의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은 1970년대 호주 영화의 부흥을 이끌었는데요. 그의 1983년 할리우드 데뷔작 텐더 머시스, 깊은 자비는 음악가들의 삶과 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내면 세계의 상처를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드는 그의 영화 스타일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활짝 만개했습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주인공 데이지 역할로 출연한 제시카 텐디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1932년 데뷔해 1951년 사막의 여우 롬멜에서 롬멜 장군의 부인 역을 맡으며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에서 어머니 역으로 관심을 받았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는 데이지 여사로 주연을 맡았는데요. 제시카 텐디는 촬영 당시 80세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94년 세상을 떠납니다. 싱글벙글한 운전사 후크 역의 모건 프리먼은 지금도 영화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건 프리먼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용서받지 못한 자, 쇼생크 탈출 등에 출연한 명배우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영화 인생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시카 텐디와 모건 프리먼은 각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제시카 텐디만 수상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당시 80세였던 제시카 텐디는 지금까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최고령 수상자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철없는 아들 불리역의 댄 에크로이드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한스 짐머와 벤자민 월피쉬의 홈, 집 들어보시죠.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무대는 1940년에서 1970년대로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유대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작품은 정확하게 안착하는데요. 데이지 여사는 유대인이 미국의 돈을 싹싹 긁어간다는 음모론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유를 옥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고 부자면서도 부자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좀처럼 가까워질 것 같지 않는 둘이 타고 있는 차에 자신도 모르게 동승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평생을 올고 든 자기 확신으로 자신이 예정한 길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는 데이지가 흑인 운전사에게 한 발짝씩 다가설 때마다 보는 이의 마음도 따뜻함으로 데워지죠. 그들의 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의 고충인데요. 영화에서 KKK로 나오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데이지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 폭발사고를 저지른 사건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쩔쩔매는 호크의 모습에서 흑백 갈등, 유태인에 대한 테러 등 당시 미국 남부의 사회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영화를 이끌어나가는 건 이 거대한 이슈들이 아닌데요. 이 사건들은 짧은 일화로 처리할 뿐 중요한 건 인종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노년의 사소한 인간적인 갈등에 대한 세심한 시선이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수록곡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키스 오브 파이어, 불같은 입맞춤 함께 듣고 오시죠.
I touch your lips and all at once the sparks go flying. Those devil lips that know so well the art of lying. And though I see the danger still, the flames grow higher. I know I must surrender to your kiss of fire. Just like a torch, you set the soul within me burning. I must go on along the road, no returning. Though it binds me, and it turns me into ashes, my whole world crashes without your kiss of fire. I can't resist you. What good is there in trying? What good is there in lying? You're all that I desire. Since first I kissed you, my heart was yours completely. If I'm a slave, then it's a slave I want to be. Don't pity me, don't pity me. Give me your lips, the lips you only let me borrow. Love me tonight, devil take tomorrow. I know that I must have your kiss, although it dooms me, though it consumes me, your kiss of fire. Can't resist you. What good is there in trying? What good is there denying? You're all that I desire. Since first I kiss you, my heart was yours completely. If I'm a slave, then it's a slave I want to be. Don't pity me. Don't pity me. Give me your lips, the lips you only let me borrow. Love me tonight, let the devil take tomorrow. I know that I must have your kiss, although it dooms me, though it consumes me. The kiss of fire.
Burn me.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소규모 상영관에서 시작해 오스카 수상에 맞춰 개봉관을 늘리면서 슬리퍼 히트를 기록한 오스카 슬리퍼 히트 영화입니다. 슬리퍼 히트는 초반에 별다른 주목을 받거나 흥행을 하지 못하다가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관객 수가 늘어나 결국 흥행에 성공하거나 호평을 받은 영화를 말하는데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750만 달러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약 1억 4,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북미에서는 약 1억 6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요. 1990년 아카데미상 9개 부문의 후보작으로 올라 아카데미 작품상 외에 여우주연상, 분장상, 각색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각본상이 아니라 각색상인 이유는 원작의 희곡이기 때문이죠. 또 1990년 골든글로브상에서는 뮤지컬 희극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남녀주연상을 받았고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제시카 텐디와 모건 프리먼이 최우수 공동연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 음악은 영화 음악가로 유명한 한스 짐머가 맡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중에서 한스 짐머의 조지아, 조지아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눠졌습니다. 전 미국이 울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노인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누군가 그렇게 바라던 진심이 담긴 영화. 인생의 끝에서 세월의 끝에서 마음 열기. 정말 아름다운 영화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의 평론가는 몸에 힘을 주고 있지 않아도 어느새 마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겁니다. 유쾌하고 톡 쏘는 영화였다라고 말했고요. 뉴욕 일간지 뉴욕 데일리 뉴스의 평론가는 영화는 결코 감성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따뜻함과 건조한 재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시카 텐디와 모건 프리먼 두 배우를 위한 완벽한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수록곡 중에서 어사 키트의 산타 베이비 함께 들어보시죠. 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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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붕,
부붕, 부붕, 부붕, 부붕, 부붕. Santa baby, just slip a sable under the tree for me. Been an awful good girl,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Baby, a 54 convertible to light blue. I'll wait up for you, dear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Think of all the fun I've missed. Think of all the fellas that I haven't kissed. Next year I could be just as good if you check off my Christmas list. Santa baby, I want a yacht, and really that's not a lot. Been an angel all year,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honey, one little thing I really need, the deed to a platinum mine,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cutie, and fill my stocking with a duplex and checks. Sign your X on the line, Santa cutie, and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Come and trim my Christmas tree with some decorations bought at Tiffany. I really do believe in you. Let's see if you believe in me. Santa baby, forgot to mention one little thing, a ring. I don't mean on the phone, Santa baby, so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Hurry tonight.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크와 데이지를 남기고 먼저 떠난 집안일을 하던 흑인 식모 아이델라의 죽음을 생각하며 데이지가 호크에게 한 말이죠. 아이델라는 운이 좋았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데이지가 지내는 양로원에 호크가 데이지의 아들 블리와 함께 찾아갔을 때 호크와 데이지가 나눈 대화인데요. 데이지, 어떻게 지내요? 호크, 최선을 다하고 있죠. 데이지, 나도 그래요. 호크,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을 떠는 데이지에게 호크가 파이를 잘라서 먹여주는 장면은 정말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서로에 대한 인내와 관심, 배려로 25년을 함께한 데이지와 호크. 둘은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옆에 있어서 두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보이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의 사람 좋은 웃음과 깐깐한 할머니의 매력이 한껏 발산됐던 배우 제시카 텐디의 연기가 기억나는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인데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인간의 우정은 성장하고 그 과정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크가 운전하는 캐딜락 자동차 뒷자리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드셨나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끝날 때 흐르던 음악이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수록곡 중에서 한스 짐머의 엔드 타이틀스,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 들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달 초 자동차 산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경영의 귀재가 타계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Lee Iacocca passed away due to complications.
Lee Iacocca, the former CEO of
Chrysler, died yesterday in California. He was 94.
32년 동안 포드 자동차사에 몸을 담았고 크라이슬러사로 옮겨서는 사상 가장 극적인 재기의 역사를 기록한 리 아이아코카가 이달 2일 캘리포니아에서 94세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망 원인은 파킨슨 합병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아코카는 미국 현대사에서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군데, 즉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도 직접 출연해서 미국에서 가장 얼굴이 잘 알려진 경영인이기도 했죠.
그는 자서전으로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그런 인기로 아이아코카는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랐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자동차 업계의 기적을 일궈낸 리 아야코카. 그는 1924년 10월 15일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리도 안토니 아야코카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핫도그 행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극장을 여러 개 갖고 자동차 임대회사도 운영하는 꽤 여유 있는 가정을 이뤘습니다.
임대회사에는 포드 자동차 몇 대가 있었는데요. 어린 리도는 이때부터 자동차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죠.
이때는 미국의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아야코카는 자서전에서 공황이 자신을 물질주의자로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에게 철학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는 25살이 될 때까지 만 달러를 벌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야코카는 거리에서나 학교에서 이탈리아계라는 것 때문에 놀림도 자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열병에 걸려서 좋아하던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공부에 집중해 1942년에는 우등으로 학교를 마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질병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아야코카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리하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그는 뛰어난 토론가로 등장했고 3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아야코카는 포드 자동차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휴직계를 내고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 다시 포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학을 전공했지만 아야코카는 마케팅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그는 펜실베니아 동부 지역 포드 딜러의 판매 전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 아야코카는 이탈리아 이름인 리도를 리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던 젊은이로서는 어려운 타협이었죠. 화술에 뛰어난 그는 1940년대와 50년대 판매 성향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매점들 간의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등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드사에 들어온 지 약 10년, 그의 노력과 재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카는 56456이라는 판매 구호를 창안해냈습니다. 즉 1956년형 포드 자동차를 20% 선불로 가져가고 3년 동안 월 56달러만 내면 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가 맡은 지역에서 최대 판매구를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포드사는 이를 전국적인 판매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성공으로 아야코카는 전국 포드 트럭 판매 담당 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야코카는 작고 날씬한 머스탱을 개발해서 젊은 층은 물론 스포츠형 자동차를 갖는 게 꿈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머스탱은 미국 자동차 사상 가장 불티나게 팔린 기록을 수립하며 불과 2년 동안 11억 달러의 순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는 1964년 4월 같은 주에 아야코카와 머스탱을 표지 기사로 실었습니다.
아야코카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라고 겸손했습니다.
I had very, very confident people around me. And I'm a very good listener.
그는 또 매브릭 링컨 컨티넨탈 마크 3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발했던 소형차 핀토가 충돌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도 났죠.
아이아 코카는 1970년 회장이 됨으로써 헨리 포드 2세를 제외하고는 포드사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하는가 하면 이윤이 없는 부서는 폐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이아 코카는 개인 제트기로 여행을 다니고 미국과 유럽의 최고급 호텔을 드나드는가 하면 프랭크 시나트라 등 연예인들과 어울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포드 2세는 그런 아이아 코카를 못마땅히 했습니다.
결국 포드 2세는 아이아 코카를 해임했습니다. 그해 포드 자동차는 18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드사에서 해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이아 코카는 쓰러져가는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의 제2의 경영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크라이슬러사는 막대한 부채와 계속되는 적자, 신용 하락으로 회생이 어려운 형편이었죠.
아이아 코카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은 연봉을 단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수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노조와도 협상을 해서 임금 삭감 등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아 코카의 요구에 쓰러져가는 기업에 구제금융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의회는 이를 승인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보증안에 서명했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그중에 12억 달러만 용자를 얻었습니다.
지원을 얻어낸 아이아 코카는 크라이슬러사를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K카로 불리는 소형 승용차 개발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높고 앞바퀴에 동력이 있는 전륜 구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폭발적인 인기를 끈 미니밴의 출시였습니다. 7명이 탈 수 있는 이 차종은 가족이 함께 탈 수 있고 짐을 실을 수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Introducing the new minivan store at your Chrysler Plymouth dealer.
아이아 코카는 텔레비전 광고에 직접 출연해서 더 좋은 자동차가 있다면 사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과감한 판촉 전략을 펼쳤습니다.
If you can find a better car, buy it.
1980년 17억 달러 적자이던 기업이 1984년에는 24억 달러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83년에는 12억 달러의 융자를 마지막으로 상환했습니다. 4년 만에 빚을 모두 갚은 것인데 무려 7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크라이슬러의 자동차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 팔려나갔습니다.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아이아 코카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국적인 침체에 빠져들었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과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동차들이 밀려오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뤄낸 아이아 코카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1984년에 자서전을 펴내서 즉각 그 해와 다음 해 비소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천만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In the end, you gotta make cars that people like. They gotta look nice. They gotta be reliable. They gotta have good warranties on them.
그가 내세운 성공의 기본 전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차, 믿을 수 있는 차, 그리고 좋은 보증이 따른 차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 같은 전략으로 아이아 코카는 몰락해가던 자동차의 수도 디트로이트를 되살렸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1992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벨에어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전기자전거, 올리브 기름 등 여러 곳에 왕성한 투자 활동을 벌이던 그는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숨진 후 아이아 코카의 시신은 지난 10일 자신이 꿈의 산업기지로 되살려놓은 디트로이트로 옮겨져서 조용한 교회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마법사 리 아이아 코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민족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 하지만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미국이 탄생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살았던 미국 땅의 원주민 인디언도 있습니다. 지금은 혈통 단절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었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특정 지역을 삶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디언들이 대다수지만 지금도 520만여 명의 인디언들이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국 시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땅의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고유의 문자를 가졌다는 체로키족. 19세기 중반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도 참여했던 아파치족. 체로키에 이어서 지금도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나바호족. 미국 땅에 살고 있는 520만 인디언들을 상징하는 대표 부족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동서를 가르는 미시시피강은 위대한 강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입니다. 광활한 땅, 와이오밍, 평탄한 강, 네브라스카.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이 있는 다코타도 친구, 동맹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알았다는 유럽의 탐험가 콜럼버스의 착오로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조상의 땅을 내줘야 했고 부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인디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240여 년 역사의 흐름 속에 특정 지역으로 밀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수 시민이 돼 있습니다. 피부색이 짙고 광대가 두드러져 외모적으로도 아시아계 혈통을 떠올리게 하는 인디언. 인디언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살게 됐는가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베리아에 살았던 유라시아 민족들이 베링 해협을 통해 알래스카 땅에 도착하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이동했으리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DNA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주장입니다. 1400년대 말 유럽인들에게 발견됐던 당시의 인디언 인구는 13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해마다 인구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기의 인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1924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 인디언 인구는 순수 인디언 혈통과 인디언 조상을 둔 경우까지 포함해서 미국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약 520만 명의 인디언이 있고요. 310개의 특정 지역, 인디언 보호구역을 기반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인디언 보호구역. 미국 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 또 종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보호와 관리,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310곳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미시시피강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1830년 백인들의 거주를 위해서 남부 인디언을 연방에서 몰아냈던 인디언 이주법의 결과였습니다. 규모에 따라 몇 개의 보호구역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거주 지역이 없는 소규모의 부족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거나 또 전통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물건을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 등의 특화 사업으로 자체 경제를 일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디언 인구는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 많이 가난합니다. 전통적으로 인디언들은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비교할 정도로 빈곤층으로 분류돼 있고 저항력 문제, 실업, 술과 마약, 폭력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디언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돼 있습니다.
인디언의 후손들.
미국 땅의 원래 주인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수의 미국 시민으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인디언의 존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국 문화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 문학 속에서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 제작돼 또 세계에 알려진 유명 영화 속에도 인디언의 역사가 또 인디언이 주인공이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를 꼽히는 동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 바로 인디언들의 현대 교육을 위해서 설립됐던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인디언 출신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여배우이자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앤젤리나 졸리, 독일 슬로베니아 혈통의 아버지, 또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손이 그녀의 어머니고요. 또 유럽에서 온 정착민과 인디언들의 그 피로 얼룩진 전쟁을 다뤘던 작품이죠. 영화 늑대와의 추울에 출연했고 또 감독했던 케빈 코스트너도 체로키 인디언 혈통이고 20세기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가 엘비스 프레슬리,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치 뉴스의 단골 인물로 오르는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로 인디언 혈통을 내세운 미국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보답으로 자치의 폭도 넓혀주고 교육과 복지 혜택도 확대했지만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디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인디언 지도자들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연방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인디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I believe Washington can't and shouldn't dictate a policy agenda for Indian country.
같은 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법에 서명을 하면서 인디언 부족들이 범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조상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습니다. 이 인디언 혈통이 증명되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DNA의 유전자 검사로 인디언 혈통 여부를 확인받는 신종 서비스가 2000년 이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We are here right now. 40 million indigenous people throughout the America.
그리고 2004년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국립 인디언 박물관. 인디언들이 지켜온 그들의 춤과 언어, 전설,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인디언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find out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